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구원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생명을 얻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는 복된 삶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좀 더 힘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누가복음 본문을 그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오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21절의 그 내용을 오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러한 얘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 그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사야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더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이나 또 예수님이 나신 후나 유대인의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고 또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받으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여전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회당서 그 글을 읽으면서 선지자의 글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는 뭔가 의문이 또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구약의 사람 물론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죽은 세례요한 같은 그러한 사람의 구원 문제에도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실현이라는 것을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얘기를 예수님이 부활 사건 이후로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의 실현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항상 얘기했지만은 구원의 문제는 어떤 천국의 문제를 이 대개의 사람들은 자꾸 먼 나중의 일로 밀쳐놓고 생각을 하는 습성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구원은 이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여기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에 구원된다로 살아가고 또 이미 천국이 와 있다는 거 구원이 실현되어 있다는 거 이러한 문제에는 별 그렇게 관심들을 안 둬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에는 세상 건 마음대로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대개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신자의 그 인생을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영광의 그 순간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완전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또 생명이 무엇인가 그때 가서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지만은, 그렇지만 지금도 이 선신자는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신자의 구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미 이루어진 구원된 사건을 자꾸 실감을 못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까 유대인을 얘기한 것처럼 도무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거나 받지 않았다거나 뭔가 달라진 것이 없다.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은 뭔가 좀 달라졌고,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얘기질 만한 어떤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보니까 구원이 실현에 대해서 마음을 생각을 두지를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별반 생각들을 못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자에게 구원은 이미 실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이미 구원이 실현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그 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또 생각을 해볼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이제 회당에서 이사야 책을 받아들고 한 가운데 그 안에서 이제 글을 읽으셨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교회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납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는 오늘날 교회에 당회장이 있는 것처럼 그때 회당에도 회당장이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모임을 주재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회당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회당장이 안식일에 모인 사람들 중에 혹시 납비가 있으면, 선생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또 맡기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납비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라고 이사야의 그 책을 줬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오늘날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의 근간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그 현실적으로 본다면 사회 안에서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거든요. 약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 약자들을 돕고 또 그들의 어떤 자유,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얘기한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인생의 실패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오셨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것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어떤 사회운동가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뭐 기본적으로 교회가 어떤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문제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의 본질로 이해를 한다거나 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사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옹호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그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런 사회적 조건, 세상적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포로, 눌린 사람, 잃어간 사람들은 이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오전 얘기한 우리가 다 이런 사람에 해당이 돼요. 돈이 얼마가 있건 상관없이 더 갖고 싶은 욕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과 그 욕망이 다르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죠. 사실 사람 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돈에 대한 욕망은 다 있단 말입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사람과 똑같은 돈을 더 갖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사람이 뭔가 가지게 되면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욕심이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돈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이나 1억 있는 사람이 똑같이 욕심이 끊이지를 않더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어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러한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뭔가 있다면, 정말 부유하다면은 어떤 그런 식으로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또 포로된 사람은 포로된 사람대로 원하는 것이 있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다 간절히 원하는 게 다들 그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또 자식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있죠. 근데 그런 열망이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열망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애초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죠. 여러분들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복음을 알고 있고 또 예수를 이제 믿고 계시는데 그처럼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는 것도 좀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 여러분께 가져다 준 것, 그게 뭐냐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군대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보초 쓰는 겁니다. 경계 근무라고 하죠. 근데 낮에 보초 쓰는 것은 그렇게 그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서 있다가 시간 때우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일로 힘든 시간이 새벽 1시부터 3시에 보초 쓰는 게 제일로 힘들어요. 한참 잠잘 시간에 잠 못 자고 힘들죠. 또 추운 겨울에는 그건 더 힘듭니다. 그럴 때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빨리 내 근무 시간 끝나는 겁니다. 교대하는 사람 오는 거, 그걸 굉장히 기다리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그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어떤 기다림이라는 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다림, 뭔가 얼른 끝나서 교대하고 싶다. 어떤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여러분께 있느냐는 것을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다림, 간절한 기다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림은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든 말든 내 언제 지가 때가 되면 오겠지 뭐. 어떤 이런 그 생각 가운데서 그냥 능청하게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아,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끝나고 새로운 빛의 영광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구나. 지금 이런 피곤한 시간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편히 쉬는 시간이 이제 이어지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빨리 이게 끝나고 새로운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의 시간이 끝난다, 결국 이 땅이 끝장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시간이겠죠. 제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근데 정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참 힘들고 피곤하고 또는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항상 어떤 그 실망이 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아, 이 시대 얼른 끝났어. 끝나버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된 좀 그것 좀 내 구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요. 근데 그런 열망이 이제 우리에게 없을 때에 어떤 재림이나 복음의 그런 얘기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속을 채워주지를 못하죠.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기를 열망할 것이고 포로된 사람은 자유하기를 열망할 것입니다. 그럼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고 포로된 자고 눌린 자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당연히 그런 형편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고 구원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의 실현이에요. 그게 달라짐이에요. 간절함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내가 포로되고 가난하고 눌린 자고 눈먼 자란 내 상태를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처지에 있구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나는 과연 무엇에 열망하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정말 간절히 원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유년부 예배 드리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얘기를 내가 얘기해 줬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참된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열망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 땅의 사람들처럼 뭔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형편이 좀 달라지기를 열망하는지 그건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삶에 큰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한다 이것이 나에게는 정말 존귀한 거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한 새로운 삶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워런 버핏이라는 그 주식 투자자 그 다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양반 2000년대부터 점심 식사를 자기하고 할 때에 그 경매를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그 점심 식사 그 양반하고 한번 하는데 경매 가격이 40억이 되었습니다. 최고가로 경매가 되었다는데 그 40억을 내고 그 사람 한번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과 식사해 가지고 뭐 주식에 대한 뭐 조언을 들어서 그 40억 투자한 것만큼 돈을 번다. 그건 전혀 아니랍니다. 식사하면서 결국 물어보는 것이 봉사 활동, 자선 사업하는 거에 물어보고 또 그 사람 가족에 대해 물어보고 그런 게 전부래요. 근데 그 식사 그 하나 하려고 40억을 낸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뭔가 하면은 그 40억이란 돈보다도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을 그만큼 어떤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40억의 가치가 있다 그 얘기죠. 그 나폴레옹 장군이 그 전쟁에서 그 자기 부하들이 힘들고 막 그럴 때에 무슨 말을 위로하냐면요. 너희들이 전쟁 끝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딱 이 한마디 해라. 나는 나폴레옹과 함께 싸웠다. 이 말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그 병사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답니다. 나폴레옹과 함께 싸웠다. 나폴레옹과 함께 했다. 이게 그 병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폴레옹이나 무슨 버핏인가 뭔가 한 사람보다 더 못하게 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던 말 나한테 뭐 떨어진 게 뭔데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항상 주를 대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내 입에 들어오는 거, 뭔가 손이 떨어지는 거, 자꾸 여기에 초점을 주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더란 얘기죠. 그러니 간절함의 자체부터 감이 달라진 거예요. 신자를 간절함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눈이 뜨여서 주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분명히 새로운 삶을 대한 주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세상에 매이고 눌리고 살아가는 제발 이런 삶에서 좀 자유함을 얻고 신앙으로 좀 기쁨이 가벼운 그런 삶에 대한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삶입니까? 좀 그런 궁금함을 가지면서 거기에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가난하고 포로된 자고 눌린 자고 눈먼 자라는 내 현실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내 꼬라지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에는 이론적인 말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죠. 삶에 실제로 다가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또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눈먼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의 실현되었다,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천사가 여러분께 와가지고 당신 이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십시다. 이 말이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미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말은 구원의 말로 들리지를 않을 겁니다. 또 간절함을 채워주는 그런 말도 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눈먼 자에게는 구원의 말이 됩니다. 당신 눈을 뜰 것이요. 눈먼 사람에게 그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절한 것이 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뭐가 간절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인 복음은 흥미외입니다. 흥미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필요 없는 것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에도 흥미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가를 조목조목 따져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로 이 세상 것을 안기 위해서 이 세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자식까지도 세상에 뒤지지 않는 그런 자식 만들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없는 돈에 학원 다 보내고 말이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아니해도 사람이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가 다들 뭐 아실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여긴다면은 그건 너무나 빈약한 겁니다. 너무 가난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 것인데요. 그냥 세상 사는 것처럼 살다가 나도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신앙을 지탱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길 가다가 주먹만 다이아몬드 있는 걸 못 보고 지나친 것 똑같아요. 예수님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글이 그 예언이 너희에게 기에 응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이 되었노라.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것은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가 되었다. 근데 형편과 환경은 달라진 것이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실현은 형편과 환경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니.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현실을 보려고 하시면 되는데 자꾸 내 자신에게서 구원의 현실을 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실현되었다면 내 마음 평안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내가 성분 달라져야 되고 그래야 뭐 구원이 실현 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말은 구원이 실현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뭐 세상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자식 때문에 성질내고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구원이 실현되었다. 도무지 실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도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의 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당장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이 먼 사람이 눈이 팍 떠이는 뭐 그런 일도 막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사야 글을 듣기 전에 들은 후나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귀에 응했다. 이걸 어떻게 실감하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분명히 달라지게 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새로운 삶,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게 달라짐이고 그게 구원에 실현된 모습들입니다. 새로운 간절함이 시작되었다는 것. 물론 우리의 그 참된 구원 영광은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원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께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실현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현된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사건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긴 생명이 부활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간절함이 있다는 것. 그게 구원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영화 이야기하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포르투갈 작가 주제 사라마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그 사람이에요. 그 영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처음 시작에 차를 운전하고 가던 일본인 한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게 됩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된 것이죠. 영화상으로. 이 일본인이 이제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가는데 거기 가서 그만 그 안과 의사도 감염이 돼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점차 병이 퍼져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제 감염이 돼요. 눈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그 감염을 막으려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따로 이제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다들 이제 가둬 버립니다. 그래서 수용소 안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건 넘어가고. 그 수용소에서 이제 사람들이 탈출을 해요. 탈출을 나와보니까 이미 세상은 다 눈이 멀어져 버린 그런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다 눈이 멀었어. 근데 딱 한 사람이 멀쩡합니다. 그 일본인이 갔던 그 안과 의사의 부인은 눈이 이제 멀쩡해요. 그래 의사 부인은 남편이 이제 수용소에 그 갇힐 때에 같이 따라가서 도와줄 따라가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이제 몇 사람을 또 알게 돼가지고 눈이 보이니까 그래서 심부름 해줘 그렇게 이제 사귀었는데 그 탈출을 해가지고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데리고 자기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집에서 이제 밥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세상은 나와서 보니까는 이제 다들 눈이 멀었으니까 아주 더럽고 이제 황폐하게 되었죠. 청소도 안 하고 하니까 다 더럽고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생활하던 중에 맨 처음에 눈이 멀었던 일본인 그 사람 갑자기 눈이 보여요. 그러면서 아 내가 보인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럴 때 옆에 사람들이 다 같이 막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은 저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나도 같이 눈을 뜰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눈이 멀쩡했다가 눈이 안 보였는데 떴으니까 나도 똑같으니까 나도 눈이 뜨지 않겠는가. 자 그런 소망 가운데에서 함께 이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눈이 먼 병에 걸리지를 않았다면은 누가 눈이 떴다는 게 내 소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눈 떴으니까. 근데 나도 눈이 감겼다 안 보인다 그것 때문에 딴 사람 눈이 떴다는 게 나의 소망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 영화에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보게 되는 거.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와지게 되는 거. 그때가 언제냐면은 나도 죽은 자를 인식할 때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죽은 자다. 그런 인식 가운데에서 아 주가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지 않겠느냐 말씀 안에서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실현된 거라 그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 그게 나에게 시작되었다는 그 자체가 말이죠. 그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까 말한 영화에 보면은요, 그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막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헐벗고 이제 막 물도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비가 내립니다. 사람들이 막 날뛰면서 그 비를 받아 마시면서 막 좋아 춤을 추고 막 그래요. 그게 평소에는 비 내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멀어보니까 그래서 물도 구하지를 못하고 목마른 그런 상태 있어 보니까 그 소낙비 하나도 너무너무 귀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같은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낙비에도 춤추고 고마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눈이 멀어가지고 어떤 갈증과 기근에 실제 내 몸이 빠져들지 아니해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만큼 풍부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서 그 은총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복음은 그 사람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복음이 부요가 되고 풍부함으로 다가오게 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복음의 세계를 볼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쪼달려 살다 보니까 그런 풍성함도 우리가 알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눈먼 자다. 내가 포로된 자다. 내가 눌린 자다. 내가 죽은 자다. 이런 자기 인식들이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죄의 종에 있는 게 우리고 죽은 자고 포로된 자고 눌린 자구나 깊이 좀 인식을 하시면서 그럴 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 말은 그냥 기독교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으로 다가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의 간절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소망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이 구원이 실현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을 맛보시면서 구원이 실현된 그런 신자로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어리석음 소경된 우리의 그 실체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실현되었고 우리는 구원이 실현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옵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힘과 위로로 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